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걱정 노 웃음 예스입니다. 걱정 노 웃음 예스. 성도 여러분, 오늘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유,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죠.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유, 이렇게 낙서까지 하면서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온 저 나이 정도 되는 막둥이입니다. 우리 셋째 딸이 저에게 보면서 늘 아빠 아빠 요즘 하면서 얼마나 꺄르르 웃는지 그 웃음을 볼 때도 저도 모르게 저의 얼굴에 미소가 함께 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에 따르면 흔히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300번 정도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15번 정도, 15번 남짓 웃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인이 되면 웃음이 사라질까요? 바로 우리의 그 웃음의 자리에 걱정과 근심이라는 생각이 가득 채워져서 그 웃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음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서 사는데 많은 서양의 여러 학자들은 이 우리의 멈추지 않는 이 걱정과 근심을요, 흔들 의자에 비유합니다. 흔들흔들 앞으로 앞뒤로 계속 움직이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며 땀을 뻘뻘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흔들자는 결코 1cm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하는 그 걱정들의 96%가 일어나지 않는 걱정, 가짜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한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 부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그런데 이 바울은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까지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모습이 이 부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그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조바심에 따라 그들이 모습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소리 지르고 은혜를 받으며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를 비켜나면 어떻습니까? 그 감격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날 늘 웃게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걱정과 근심을 붙잡고 행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걱정 노 웃음 예스예요. 걱정 노 웃음 예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걱정 노. 어우, 두 번째 것까지 다 따라하셨네요. 웃음 예스. 예스가 중요해요. 예스. 네. 걱정 노 웃음 예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그 근심거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노라고 외치고 우리의 삶을 결국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식에는 예스 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노 하시고 웃음은 예스 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이 많은 것들이 가짜 걱정이고 1c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걱정이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걱정이 죄라고 명시합니다. 죄. 걱정하며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으로는 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고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멘. 바울이 22절과 23절에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는데 바로 육체를 따라입니다. 육체를 따라.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지칭하는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스스로를 해결하고 내 스스로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행하는 그 모습, 바로 영적인 교만, 바로 죄가 육체를 따라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세가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사라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그런데 왜 이렇게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내 나이가 벌써 75세인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 여종이었던 하가를 내가 첩으로 맞이해서 자녀를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지혜롭고 똑똑한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 여종이었던 하가를 그가요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고대 근동 풍습에서는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그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문화입니다. 어찌 보면 본처였던 이 사라가 넓은 아량과 마음으로 첩을 들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본인의 그 본처였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첩을 들이는 정말로 포기하는 모습, 따뜻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무서운 죄의 부분이에요. 이 지점이 무서운 죄의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넓은 마음 같고 본처인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은 선한 마음 같아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늦으시니,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불신앙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그 조바심, 하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남성성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그 방식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추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름길이 지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그 피 터지는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수천 년 전 묵었던 그 갈등의 신학적인 뿌리가 우리는 이스마엘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이 싸우는 그 문제라고 신학적인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조바심이, 그 조바심 하나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피를 흘리게 했고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게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끔찍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는 우회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지금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었던 그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주 걱정에 새벽에 문득 눈이 띄어져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 자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을, 내가 스스로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그 고만을, 고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라처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시니어 여러분들은 이 우화를 분명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어요. 천만다행으로 굴러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몸이 이렇게 묶이면서 그 나뭇가지를 꽉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밑에를 망떨어지 밑에를 보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이어서 밑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높은 곳에 떨어지면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기 시작해요.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사람 좀 구해주세요. 근데 칠흑과 같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이 있던 사람이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가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너가 그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 말을 듣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칠흑과 같은 그 밑을 보니까 내가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몇 차례 더 고민하다가 그가 가만히 침묵이 이어지다가 입을 벌려서 다시 소리치기 시작해요. 혹시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추위와 공포에 떨며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소리치고 있다가 이제 밝은 아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날이 밝아서 그가요 본인의 발밑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발밑과 땅은요 거리가 1m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소리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했을 때 순종만 했다라면 1초도 되지 않아 그 땅에 내려와서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는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과 고민에 빠져서 생고생을 밤새 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늘 걱정의 소리와 걱정의 마음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의 선택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걱정에 대해서 참 좋은 처방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다. 내 안에 걱정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에 직접 선포하라. 걱정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영혼을 직접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걱정이요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올 때 우리가요 그 말을요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지키신다.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 내 손주를 책임지신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나의 모든 여정의 길들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붙들고 계신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은 결국 내 힘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힘써서 책임져야 되는 나의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혹시 요즘도 내가 조바심으로 내가 걱정하며 그 조바심이라는 지름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아직도 그 걱정에 그 조바심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책임지신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걱정은 no 그리고 웃음은 yes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대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걱정들, 그 교만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결단한 우리에게 이 질문 하나가 생길 거예요. 내가 걱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내가 걱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바로요, 하나님은요, 내 힘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내 힘이 제로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저희가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아멘.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00세였어요. 그리고 10살이 어리니까 사라는요 90세입니다. 이 100세와 90세까지 왜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에 바울이 더 세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가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아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 때 이삭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죽은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9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음을 알게 된 그때, 죽은 것 같다라는 그 말은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100세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브라함이 80살, 80에 이삭을 갖게 되었다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85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80세에 이삭을 얻었다라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역시나 아직 팔팔하구만. 역시 남자는 힘. 역시 나는 아직 살아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90세에 그가요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고백을 또 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는 역시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길만 하니까 나에게 맡긴 거지. 이런 자만함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100세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것 같은 백세입니다. 죽은 것 같은 백세. 이 나이에 이삭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누구에게 어떤 떵떵거림으로 본인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열심이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 실력과 내 체력이 돼서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늘 일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던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줍니까? 이 장대에 노뱀을 묶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저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솔루션을 주님이 주세요. 문둥병이 걸렸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약을 주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라는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을 주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빈 항아리에 맹물을 가져와서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이것은 오직 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빈손의 은혜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빈손의 은혜, 바로 그 자리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그가 웃었다,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21장에 적혀져 있는데, 이 사라가 이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 21장에 적혀 있는데,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천사가 사라에게도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속으로 웃었다라고 나옵니다. 속으로 웃었다. 그때 그 부부의 웃음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는 환희와 기쁨과 소망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아휴,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아. 냉소의 웃음이었고 헛웃음이었고 비웃음이었어요. 그랬던 사라가요, 0%가 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빈손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자 이제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라가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이 바뀌었습니다. 냉소가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체념이 환호로 바뀝니다. 이것이 이삭을 얻게 되는 그 자리고 그 웃음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녀 성도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이 주먹 안에는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가득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붙잡고 있는 이것들이, 쓰레기와 같은 이것들이 우리의 걱정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걱정, 우리 손주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내가요 꽉 붙잡고 있어요. 내 손으로 놓지 못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그 손에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손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을 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손에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그 손이 완전히 펴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빈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아직도 저 두 손 같이 꽉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노후입니까? 그 손을요, 주님 앞에 펴시기 바랍니다. 빈손이 되는 그 두려움을요, 떨쳐내시고 주님 앞에 그 빈손을 펴시기 바래요. 그 빈손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안겨주실 자리입니다. 내 힘이 제로가 되는 그 자리가, 그 자리는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그 주먹을 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이삭의 웃음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걱정은 노, 웃음은 예스. 걱정은 노, 웃음은 예스 하며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둘 다 붙잡으려는 타협을 버려야 합니다. 둘 다 붙잡으려는 타협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씀은 아주 단호한 명령이에요. 바로 우리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쫓으라. 부드럽게 나가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천히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둘 테니까 그때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나가주라고 하는 요구도 아닙니다. 내쫓으래요. 내쫓으래요. 이걸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 나와요. 강제로 밖으로 던져버리라. 강제로 밖으로 던져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16년에서 대략적으로 17년 함께 먹고 함께 살았던 자식입니다. 내쫓으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근심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해요. 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를요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불안했을 겁니다. 미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불쌍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도 똑같습니다. 걱정도 어쨌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자리입니다. 걱정과 함께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내쫓는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자식이 챙김을 받는 거 아니야? 걱정을 완전히 내가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솔루션을 하냐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걱정을 안방에서 우리의 삶의 안방에서 내보내기는 하지만 완전히 내쫓지는 못하고 저쪽 거실 한 구석에 둬요. 아니면 저 다른 방에다가 넣어두거나 아니면 창고 구석에다가 잘 놔둡니다. 적당히 걱정하고 적당히 은혜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타협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선한 우유 한 잔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가가 넘치는 우유예요. 그런데 여기에 독약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잔에 든 거는 우유입니까? 아니면 독약입니까? 독약이에요. 마시면 죽는 겁니다. 99%의 은혜에 1%의 걱정을 섞으면요.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래서 한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와 걱정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걱정을 불쌍히 여겨서 저 우리의 집안 한 구석텅이에라도 우리가요. 밀어두는 순간 내 이삭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죽어가요. 본문 29절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해당 내용이 창세기 21장에서도 더 인물적으로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요 놀려요.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조롱한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조롱한다. 괴롭힌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것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요 내가 온전하게 다 맡길 때마다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요 내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려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어떤 걱정의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야, 그거 어떻게 다 맡기면 어떡해. 이래도 돼? 너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자식, 손주, 너 건강이랑 그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앞길이 막막한데 아무것도 고민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을요 우리 가운데 그 걱정의 소리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걱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선포하면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래요. 걱정과 조바심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걱정과 멍에를요 완전히 벗겨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하셨고 너희의 멍에를 벗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스스로 나가면서 그 멍에를 다시 메어가지고 목에다 메고 뒤에다가 짊어 메고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그 멍에를 다시 메지 않아야 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요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이사를 간 겁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사를 가고서도 매일 밤 잠을 설치는 거예요. 왜 잠을 설치냐면 걱정이 드는 거죠.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장내면 어쩌지? 야, 저 장판 이번에 새로 했는데 뭐 떨어뜨려가지고 장판 찍히면 어떡하지? 야, 벽에다가 마음대로 몸 막 몇백 개씩 박아가지고 다 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계속 들어요. 왜 걱정이 들죠? 내가 집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주인이었고 집주인이기 때문이고 그 집이 내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고민이에요. 그런데요, 이 만약 이 집주인이 세를 준 게 아니라 명의를 완전히 넘겨줘 버리는 매매를 하면 어떨까요? 매매를 하면 보일러가 터지든 말든 못을 200개를 받든 300개를 받든 옆에 벽면을 뚫어버리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밤잠을 설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새 주인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세입자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를 맡깁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걱정이 밀려와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집주인의 자리를 여전히 내가 차지한 채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방 정도를 내어드리는 세입자나 손님 정도로 대우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은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명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명의, 내 노후의 명의, 내 인생의 명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넘겨드리고 우리 인생의 집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아직 그 명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던 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내쫓고 결단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음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 그 아이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 내가 우리의 삶의 명의를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그 집의 집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집주인 되어서 밤새면서 걱정했던 그 걱정들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하고 세심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 무거운 걱정들 다시 짊어지지 마시고 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묻고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녀의 걱정에 대한 부분, 건강의 걱정에 대한 부분, 나의 삶의 노후에 대한 모든 부분들까지, 그리고 평생 손으로 놓지 못했던 내 주인의 자리의 명의까지 다 오늘 하나님에게 넘겨드리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요, 걱정을 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웃음, 그 은혜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나만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창세기 21장 6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음.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그 웃음을요, 나만 웃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라고 주셨어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시니어 지구가 몽골과 동해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다 함께 웃기 위하여서 그곳을 방문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헌금 봉투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이삭의 웃음을 아직 웃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다 함께 웃으리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선교입니다. 걱정이라는 이스마엘을 내려놓은 우리의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만 웃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웃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복된 씨앗을 우리에게 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는요, 권면하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우리 시니어 모두가 함께 웃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웃음, 그리고 나에게 주실 웃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꽉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세요. 나의 속에 있는 이스마엘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기쁨을 내가 간직하겠다. 우리의 삶에 자꾸만 찾아오는 걱정에는 단호히 어떻게 해야 돼요? NO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와 그 기쁨과 웃음에는 어떻게 해요? YES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공동체 시니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하던 그 수많은 걱정의 실체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영적 교만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자녀들의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고 내 삶의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냈던 그 걱정들을 이스마엘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나의 결정과 나의 방향이 모든 힘이 없어진 빈손의 은혜를 고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참된 웃음 주님이 이삭의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지근한 마음을 단호히 내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찾아가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와 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꽉 쥐고 있던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걱정과 고민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자녀의 앞길들, 손주의 모든 여정들, 그리고 노후의 두려움까지도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예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 헛웃음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울려 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는 노라고 외치고 그리고 참된 은혜와 웃음에는 순종하며 예스라고 외치기를 결단하는 시니어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